변함 없는 사랑으로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그 아버지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 1절 말씀을 다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의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아멘. 말씀 9절이 매우 짧죠.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의 모습이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 야곱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가를 살폈죠. 육신은 더 이상 길을 걸을 수 없는 상태에 그냥 가던 땅바닥에 누워 잠을 청해야 할 만큼 지친 상태였고 마음은 또 어땠습니까? 세상 천지 어느 곳 마음을 위로받을 것은 고사하고 그 마음이 갈갈이 찢겨진 채로 땅 위에 누웠죠. 이불 하나 없이 돌멩이 하나 베고 잠을 청하고 있는 야곱을 봅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 절망의 순간입니다. 인생에게 있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바랬던 계획, 자기 생각들, 이 시간 모두 다 허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때 그 자기 절망 그 자리에서 오히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실 것이라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 대가로 살인의 위협 때문에 지금 도망가는 도망자잖아요. 도덕, 윤리, 선함, 말씀을 쫓음 이런 거와 전혀 무관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야곱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언제 그걸 알게 됩니까? 아니, 이전에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 또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임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언제 그걸 알게 됩니까? 자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그 밤에 드디어 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역설적이게도 자기 절망을 겪는 순간이 가장 복된 순간이 된다는 사실을,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한 사람입니다. 나한테 절망한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죠? 나한테 절망한 사람만 자기 소유나 자기 능력이나 자기 계획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흥황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내가 돈이 많은데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나에게 능력도 있고 재주도 있는데 내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자기 절망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디어 형성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거죠. 자기 절망의 그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과 온유를 훈련해 가십니다. 자기를 이제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를 맡긴 사람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죠? 겸손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자기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태도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졌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삶의 내용을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의탁한 것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자기 절망을 경험한 사람, 바꾸어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로 바뀐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은 복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생의 모습이 새롭게 되어진 것, 그것을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역설적이게도 복이다 라고 우리에게 계속 전하고 있으십니다.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났습니다. 그 사건이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 야곱의 인생에 있어 터닝포인트는 베델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베델 전과 베델 이후로 나누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을 경험한 지워지지 않은 시간들이 계시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그 전과 그 후는 우리 인생이 확연하게 바뀌어져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만나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기획하고 준비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게 우연이죠. 우연히 베델을 지나가고 있고 우연히 지친 몸을 거기 누였고, 야곱 자신이 볼 때는 자기에게 벌어지는 모든 사건은 모름과 우연으로 뒤덮여져 있는데 하나님께 있어서는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의 의미를 말씀하고 싶어 하셨고 그 생의 의미를 그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치밀하게 일하셨고, 드디어 그의 꿈 속에서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인생의 절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절벽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고요, 절벽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순리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들판위에서 낭떠러지 끝에서 절벽 끝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기획하시고 연출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시듯 우리를 만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이전부터 너와 함께 해왔다, 너가 모를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것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지금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서 그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완전히 무용함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 절망의 끝에서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일전에 읽었던 소설 무진기행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김승옥 작가죠. 한국 문단에 있어서 김승옥 작가가 쓴 무진기행을 중심으로 한국 문단의 시작과 변형이 바뀌었다 할 정도로 문단 사이에 있어서 김성욱 씨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를 통해 절필을 해요. 그 한 권 책을 내고 그 뒤로 책을 전혀 적지 않아요. 그러다가 긴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다시 만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시 적어서 내었을 때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고등부 회장까지 하고 그러나 그곳 가운데 그 하나님 그분을 온전하게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졌던 많은 공허함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자신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자기만의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그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서 다시 글을 적게 되더라고요. 자기 절망의 끝에서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는 거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왜 광야가 아니고는 왜 절벽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다른 데 계시는 것도 아닌데 그죠? 모두 자기로 뒤덮여 있어서 그렇겠죠. 왜 말씀이 심령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까? 온 심령이 나로 가득 차있기 때문이죠. 바꿔 말하면 욕망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이죠. 바꿔 말하면 세상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당신의 그 말씀 그 뜻 그 마음들이 그 인생에게 전달되지 못함을 얼마나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아프게 여기시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성도들과 세상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울리우고 그 말씀으로 인해 그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을 깨닫고 거론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또 수없이 많은 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자체를 못 깨닫고 사는 분들도 많은 걸 봅니다.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도 심지어 목사가 된 이후에도 말씀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전혀 목격하고 합니다. 말씀의 가치를 모르니까 말씀을 연구할 이유도 없고 말씀을 설교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자신이 지으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 울려지길 원하셔서 야곱에게 기획하시고 연출하셨던 모든 일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인생에 있어 그 자기 절망 바꿔 말하면 자기 부인 자기의 현주소를 아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그때에만 하나님 앞에 부복하게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각자에 있어 가장 복된 시간이 아닐까요? 성도들이 한 번씩 굉장히 힘든 문제를 만나거나 또 고통스러운 순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대면해 갈 때 옆에서 말씀은 그렇게 못하는데 지금이 정말 복된 시간입니다. 그렇게 말을 못하죠. 그 절벽 끝에서 낭떠러지 앞에서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울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지금 만나주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누리게 해주십시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달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과 만남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 속이 가득 채워져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새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겸손해져야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이게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울려지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를 온전히 깨닫고 겸손히 실존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온유가 훈련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했죠. 지금 야곱에 의해서 온유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자신을 의탁해서 하나님 그분이 쓰시기 편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말도 못 꺼내잖아요. 그죠? 사실 창세기 35장쯤 가야 드디어 온유로 가는 훈련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로 훈련이 35장에 가서야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우린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에만 주목하고 사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서두에도 강조했듯이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 인생이 변해요. 그리고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삶의 내용, 의미가 다 달라져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자신만 하나님 그분의 나라에 임하고 참된 안식을 얻고 생명 그것을 얻는 그 일, 그 자체만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내 가족과 나아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쓰시기 원하시는 데는 아무런 도구로 사용을 못 받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이루겠죠. 한번 이룬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취소될 리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가치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요원한 일이 되어버리겠죠. 여러분, 말씀이 들리우기 시작했다는 건요, 하나님 그분과 직접적인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바꾸어 말하면 자기 절망의 시간이 있었고 이제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져 가기에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들리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들리운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희열을 느낍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로 앉아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말씀의 의미도 못 알아듣니? 못 알아들어도 괜찮습니다. 자기 절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날 드디어 심령의 말씀이 울리겠죠. 그러나 들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겸손의 단계를 통하여 내 경험, 내 가치, 내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맡기고 걸어가는 온유로의 훈련이 시작되어야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겸손의 훈련을 광야에서 받고 나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맞아야 했던 곳이 무엇이죠?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사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사명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요구되었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유를 드디어 40년 겸손의 훈련을 시킨 그들에게 드디어 여리고성 앞에 온유를 훈련하시기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훈련하셨죠? 여리고성을 어떻게 돌라고 하셨죠? 그 입 다물고 그냥 돌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그 입을 다무는 것.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겸손이 훈련되었기에 그들은 드디어 내 생각, 내 가치를 내려놓고 그 입 다물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며 여리고 성이 돈다고 무너집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그분의 능력에 전능하심에 자신을 의탁하고 순종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쯤 와 계십니까? 말씀이 들리우십니까? 그럼 시작입니다. 한 몇 년 들리셨습니까? 듣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이제 말씀이 들리우면 정말 내 모든 계산을 접어놓고 내 계산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로 바뀌어져 가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에 비추어진 내가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내 삶이 무용하다는 걸,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능력들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깨닫는 순간 그것이 겸손함의 상태고 그 겸손함을 이룬 사람들만 드디어 온유함의 훈련이 그 삶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한번 광야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여러분은 광야의 초입이십니까? 광야의 중간쯤이십니까? 광야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자, 광야는 겸손을 이루는 단계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디쯤 와 계십니까? 한참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분들이 어디에 말씀을 적용하며 어디에 와 계신지를 알기보다 저는 제 자신에게 항상 먼저 말씀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다들 이 질문 앞에 대답할 내용이 없다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압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분명히 어디쯤 갔다고 생각했는데 갔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초입으로 돌아가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 없더라고요. 내가 나를 주장하는 순간,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없어져 버려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온유함의 훈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계십니까? 적어도 온유함의 훈련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면요 우리 삶에 지워진 십자가를 벗어버리지 않습니다. 삶의 십자가를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를 드릴 때 그런 부분 설명한 적이 있는데 고난을 자취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준이 고난을 자취하기 위해 애를 쓰기보다는 얼겨매는 십자가조차 끊어버리고 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럼 아직 우리는 온유함의 훈련조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시행하지 못할 만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는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부드러운 것을 먹어야 한다. 내가 그 수준의 사람이 제가 아닌가? 또 우리의 실존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현주사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기만 하면 고통이 앞서지만 오늘 야곱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야곱이 잠이 깨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도다. 얼마나 큰 깨달음입니까? 우리가 일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건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여기가 바로 베델이구나. 바꾸어 말하면 여기가 성전이란 말이었죠. 무슨 말이었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말이었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살겠습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성전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난 시간 살피지 않았습니까? 성전에 들어있는 네 개의 기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깨닫고 성전된 삶을 살기를 애쓰자고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살폈거든요. 벗겐 말씀을 채우고요. 금촛된 그 말씀으로 조명을 받고요. 분향단 기도하는 거죠. 그 주님과 교제함으로 진설병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전의 삶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그 성전의 삶으로 살기 위해 어떻게 애를 쓰시다 오셨습니까? 추석 연휴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멍에를 지시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아니 우리가 배운 대로 말씀을 채우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며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 애를 쓰시다 오셨습니까? 우린 지난주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말씀이 우리 삶에 녹여지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내는 대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늘 고백을 하고 사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옮겨져 가지 않는 그때에도 우리가 한 가지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야곱 간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 봅니다. 그리고 야곱이 드디어 서원하죠. 자기가 베개 삼아 잤던 돌에 기름을 붓고 이 돌이 베델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이죠? 이 돌은 자기의 상징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누어진 고백 같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고백은 뭐였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립니다. 라고 하잖아요. 십일조를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것의 신앙 고백이죠.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계산이 얼마나 빠른 인간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형 발목 잡고 태어났고요. 무엇이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 한 명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내 꾀, 내 능력으로 살았지만 앞으로 내게 무엇이 주어지듯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겠습니다. 야곱의 고백이 여기까지 나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의 삶의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그 전과 그 이후가 얼마나 달라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본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면 그 삶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29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야곱이 길을 떠나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어디로 떠납니까? 이제 하나님과 만났던 그 베델을 뒤로 하고 하란으로 가죠. 자, 28장 10절에 똑같은 구절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이렇게 돼 있죠. 이 성경이 의도적으로 똑같은 구절을 대치시켜 놨어요. 떠나 떠나. 3일 전의 모습이죠. 그런데 똑같이 떠나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이날은 4일째 아침이 되고 28장 10절은 4일째 아침이잖아요. 그럼 4일째 아침과 4일이 지난 다음에 아침에 모습 두 모습이 떠났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데 이 모습이 같습니까? 4일 전에 야곱은요 일평생 장막을 한번 떠나본 적 없는 생전 처음으로 그 부모의 집을 나선 그리고 살해의 위협 때문에 도망치듯 불안과 초조함을 떠안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29장 1절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 날 아침, 그죠? 하란으로 길을 떠나는 야곱은 더 이상 불안에 떨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드디어 깨달았기 때문인 거죠. 그 뒤에 뭐라고 이어집니까?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러 하란에 도착했단 말이죠. 그럼 10절 한번 다시 밑에 보시겠습니까?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죠. 똑같은 구절을 대치시키죠. 이르러. 여기 10절, 11절에는 어디에 이르러 온 거죠? 베델에, 루스에 이른 거죠. 그죠? 그때는 이르러서 어떻게 됐죠? 3일 길 걷자 말자. 그냥 육신을 어떻게 제어할 수 없어서 땅바닥에 그냥 누워서 하늘을 이불 삼아 돌을 베개 삼아 누워버렸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육체가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일을 많이 하면, 많이 사용하면 피곤해져서 들어 누워요. 만약에 우리가 계속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면 육체는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해놓으셨어요. 그러나 육체가 아무리 피곤해도 내 영혼이 낙망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강건하면 우리는 육체의 피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힘이 새롭게 생겨나요. 그러나 내 영혼이 낙망하면, 내 영혼이 힘을 잃으면 내 육체가 건강해도요, 아무리 잘 쉬고 잘 먹어도요, 힘이 나질 않아요. 내 영혼이 낙망하고 있을 때의 상태의 피곤은 내 육체의 고통의 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젯밤까지만 해도 야곱의 영혼은 낙망에 있었잖아요. 그 육체가 그래서 쓰러졌어요. 집을 나와서 3일 걸었는데 쓰러졌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성인이 이 당시에 걷는 보폭을 보통 30km로 잡거든요. 그러면 3일 걸었으면 최소한 90km 정도를 보는데, 야곱의 체력 상태로 봤을 때는 60에서 한 70 정도 걸었을 건 뻔해요. 이 루스가 그 정도 거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하란까지가 800km라고 했을 때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못 걸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읽은 29장 1절에 야곱이 남은 700km를 걸어서 하란에 도착했다면, 지금 야곱의 체력 상태로만 봤었다면 3일 걷고 땅에 누워서 사경을 헤맸는데 그의 10배가 되는 700km를 걷고 그 땅에 도착했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반쯤 죽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지금 야곱의 영혼이 독수리가 날개 치듯이 새 힘을 얻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 속에 거하는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나 혼자인가, 이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야곱이 사흘 길을 가다가 지쳐서 쓰러져 있다가 그 다음날 다시 힘을 얻은 것이 다른 길을 접어든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계획했던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어쩌면 왔던 길보다 가야 할 길이 훨씬 많이 남은 처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소망을 얻고, 그 영혼이 힘을 얻자 남아있는 길의 의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함없이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네게 복을 준다는 약속을 반복적으로 또 자기에게 맹세까지 하시며 이 일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주목해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 욕망에 뒤덮여 있어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혹여 절망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쓰러져서 바닥에 누워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며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심을,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할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시며 우리의 삶에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분께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들기시고 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드리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이 하나님을 만났다가 또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손을 떨쳐버리고 혼자 걸어가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또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다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시며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 다시 하나님 영접하며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통치자로 모셔드리길 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다시 응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께 야곱처럼 예배하며 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